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일본 정부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관계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8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중국 선양에서 1조 실무자 회담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6월에 열린 1조 실무자 회담에서 양측이 표명한 조치, 특히 북조선 납치 문제 재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그 결과 북조선이 실시할 납치 문제의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일본 측이 시행할 조치, 그리고 양측의 조치 시행 시기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뉴스 해설 시간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과 남북 상호 간의 문화 이해를 깊이하기 위해 마련된 내가 본 일본 시간에는 일본 공영방송의 한국어 아나운서와 한글 강좌 강사로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김유홍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주의 한국 시간에는 1966년에 큰 인기를 모은 카야마 유조의 그대와 영원히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인포메이션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3일 납치 피해자 소가 미요시 씨와 히토미 씨 모녀의 고향인 니이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린 납치 문제 관련 강연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시 인권계몽활동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강연회는 소가 히토미 씨의 어머니 미요시 씨를 비롯해 아직 귀국하지 못한 납치 피해자들의 조기 귀국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1,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강연회에서는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부모님인 요코타 시게루 씨와 사키에 씨가 단상에 올라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며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귀국한 소가 히토미 씨는 지난 30년 동안 하루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다.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며 조기 해결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이번 강연회에는 8월 1일 단행된 내각 개편으로 납치 문제 담당 총리 보좌관에서 납치 문제 담당 장관으로 취임한 나카야마 교코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나카야마 장관은 2002년에 납치 피해자 귀국과 2004년에 납치 피해자 가족 귀국을 실현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단상에선 나카야마 장관은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관계 정상화도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니이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린 납치 문제 강연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소식을 일본 내 북조선 연구 제1인자인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겠습니다. 8월 18일 이즈미 교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즈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일조 실무자 회담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지난주 중국에서 일조 실무자 회담이 2개월 만에 개최되었습니다.
예.
이번 회담 결과를 이즈미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8월 12일 이틀 동안 좀 신양 그 중국 신양에서 좀 일조 실무자 협의가 다시 좀 개최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뭐 일정한 그런 성과가 있었다, 전진이 있었다고 저는 그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왜냐면 이번에는 중요한 것이 뭐 두 달 전에 좀 우리 이 협상에서 북조선 쪽에서는 납치 문제 관한 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물론 그런 것이 좀 약속을 했었습니다만은 이번 협상에서 이런 조사 내용이라고 할까 그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현대에 대해서 그 협상 좀 의논이 되고 양쪽에는 좀 일정한 그 합의되었다라는 것이 역시 의미가 고단한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북조선 쪽에서는 이번에 재개하는 조사는 납치 문제 해결에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좀 생각되고 하겠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표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면적인 조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것이 완전히 좀 북조선 쪽에서 약속을 됐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대상도 피해자 전부 다 피해자에 대해서 좀 대상으로서 좀 조사를 하겠다 그런 것이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쪽이 그 일조 간에 좀 합의됐던 것 가운데서 제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는 것이 이런 조사 기간을 좀 들을 수 있는 대로 이번 그 가을에는 좀 끝나도록 좀 하겠다라는 것이 이 양쪽에서는 좀 합의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좀 시항을 좀 설치하고 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북조선 쪽에서는 그런 조사를 좀 연장시켜 가지고 별로 별거 없이 좀 시간만 그대로 좀 지날 가능성 그런 위험성이 있었지만은 이번엔 그런 거 아니다. 가을까지 좀 결과가 나오도록 좀 하겠다라고 좀 하는 것이 못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북조선 쪽에서 조사 결과를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너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일단 좀 그 어떤 시한으로 좀 설정하면은 이번 그런 그 기간에서 꽃까지만 좀 할 수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결과 그 내용 그 자체가 자세하게 되지 않을 그런 위험성도 또 한편에서는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일본 쪽에서 자꾸 검증해가지고 그런 결과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일본 쪽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은 좀 그 의미 있는 좀 진짜 내용 있는 그런 조사인지 그렇지 않은지 좀 계속 좀 체크를 좀 하겠다라는 것도 합의가 되었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좀 결정한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왜냐면은 이번에 그냥 그 북조선 쪽에서 조사를 하겠다 어떤 결과가 나면 일본에 좀 이런 것이 통보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른바 북조선 쪽에서 조사를 좀 할 때 하면서도 일본 쪽과 협상을 좀 계속 좀 해가지고 이런 조사 내용에 대해서 자꾸 그 일본 쪽에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겠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되는 것이 이번에 의미가 있는 그 유리조 간의 합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북조선 중에서 이번에 좀 조사 재개를 할 테니까 일본 쪽에서도 거기에 맞게 조사를 좀 북조선 쪽에서 시작하면은 이른바 인적 완례의 규제를 좀 규제를 좀 해제하는구나 어떤 차타병을 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그런 규제도 해제하겠다는 그런 이른바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서 나가려고 그런 것도 합의가 되었습니다만은 그것도 너무 의미가 있다. 이른바 상호주의 원칙화에서 행동 대 행동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나가겠다고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 그다음에 계속되는 협상에 좀 결과가 나올 가능성 있겠다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합의된 바에 따르면
예.
그 생존자를 발견하고
예.
기극시키기 위한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전면적인 조사를
예.
북조선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조사의 전망은 이즈미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역시 북조선 쪽에서는 좀 지난 시기에 두 번 했던 조사 비슷한 거 한다면은 뭐 일본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것이 좀 그쪽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른바 원칙을 좀 고쳐주고 생존자가 있다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바르게 두도록 그런 용이라고 할까 좀 마련을 좀 하면서 좀 이번에 조사를 할 것 같기 때문에 물론 그 어떤 결과가 나는 것이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정한 그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있겠다고. 적어도 그런 것이 우리가 전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내가 본 일본입니다. 이 코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분들을 초대해 일본과 남북 상호 간의 문화 이해를 기피하는 시간입니다. 지지난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일본 공영방송 NHK의 라디오 국제방송에서 한국어 아나운서로서 그리고 NHK 라디오 방송과 그 밖에 다양한 곳에서 한글 강좌 강사로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김유홍 씨의 이야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는 선생님이 그 일본에서 아나운서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특히 인상 깊었던 점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아, 정말 그 동경올림픽 때 말씀하실 때는 선생님이 그 당시 모습을 정말 느낄 수 있었어요.
네.
네. 아주 생생하게 전해져 왔는데요. 오늘은 선생님께서 그 아나운서 활동 외에도 한글 강좌를 담당하셨잖아요.
네.
네. 그 한글 강좌를 담당하시면서 느끼셨던 점, 또 에피소드 등등 여러 가지 재밌는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내가 1960년대에 아나운서로서 네. 방송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아나운서라는 것은 마이크를 대하고 마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나를 향해서.
네.
물론 듣는 사람은 뒤에 얼마든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좀 기가 멋쩍을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거 얼마나 듣는 사람이 듣고 있을까 하는.
그렇지. 어떤 반응일까도
그렇죠.
궁금하시죠?
네. 그런데 네. 말을 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네. 이 말을 한국말, 조선말 이 말을 갖다가 배우려고 하는 일본 사람들도 많고
네.
이 사람들이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게 됐는데 그렇게 학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네.
그래서 몇 군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뒤에 말이죠. 와세다 대학이나 게이오 대학이나 대학교에서 강좌를 갖다가 새로 신설을 해서
네.
교사들을 갖다가 모집을 해서 가르쳐 달라고 그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저 강사로서 일을 하게 됐고 그런 일을 시작을 하면서도 벌써 30년 이상이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그
네.
당시에 그런 일을 하게 돼서 그때의 그 말을 가르치면서 배우는 사람들을 갖다가 직접 대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그 제일 이렇게 인상에 남는 것은 그냥 저 문화센터, 칼처센터라고 네. 일본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저 아사히 칼처센터니 무슨 저 NHK 문화센터니 이런 데서 가르치는 강좌에서
네.
교실에서 가르치면은 배우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서 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즉각 그렇게 반응이 돌아오니까 그것이 아주 재미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생활하는 보람도 느끼고
네.
그래서 생생한 맛도 나고 그래서 그 거기에 그 힘을 기울여서 가르치는 데도 진력을 하게 됐고 힘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 선생님은 여기서 그 한글 강좌의 뭐 선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한글 강좌를 통해서 또 집필 활동도 하셨죠?
네.
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됐냐면은 저 와세다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도
네네.
가르치게 됐을 때 거기에 영어 클래스나 무슨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었는데
네.
다른 선생님들은 책을 가지고 이 책이 좋다, 저 책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한글 책, 그러니까 조선말 한국말 책이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소개할 만한 것이 없어서
네.
그래서 나는 거기서 나도 책을 써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그 뒤에 내가 책을 냈다 쓰기 시작을 해서
네.
지금 한 연화문건에 써서 이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배우는 사람들 말이죠.
네, 네.
예, 여기저기서 30년 이상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네.
그야말로 천 명, 수천 명 단위로 이렇게 되는데 그 가운데 말이죠. 배운 사람들이 그 효과적으로 배운 것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살려서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고 이바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가령 의사 선생인데
네.
내가 아는 지금 50대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네, 네.
그 사람은 나한테 배운 사람인데 아주 일본에서도 이름난 사람으로서 유명해졌습니다.
네.
뭐냐면은 5천 명 이상이나 말이죠. 환자들을
네.
의사인데
네.
환자들과 대하는데 그 5천 명의 대부분이 일본에 사는 유학생이라든가 일본에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 말을 갖다가 잘 모르는 사람들
네.
가령 가렵다 하는
네.
말을
네.
또 배가 아프다 하는 말도 쌀쌀 아프다 없고 뭐
네.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 용어가
그렇죠.
어렵죠.
그걸 갖다가 다 아는 의사입니다.
네.
그래서 활약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활약을 갖다가 배워가지고 자기 만족으로서 그냥 그 배운 것을 그대로 간고 세상을 떠난 분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70에 내가 유명한 사람 얘기인데
네.
70대에 처음으로 말을 배워가지고 일본에서 그 아크다가와 성이라고 하는 상을 갖다가 받은 소설책이 있어요.
네, 네.
그 책을 갖다가 일본 말로 쓴 책을 갖다가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아,
그 번역을 한 것을 갖다가 자기가 판 것이 아닙니다.
네, 네.
아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돌아가실 때 말이죠.
네.
그것을 갖다가 난 이거 갖다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 갖다가 놓고 그대로 돌아가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정말 선생님이 그 정말 대단한 업적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네.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것도 나도 보람입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정말 그 한글 강좌를 통해서 기억에 남는 분이 많으셨는데요. 또 그 말씀 도중에 아직 다 못한 뭐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배우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네.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이 직업을 따지면 옛날에는 학자나
네.
또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네. 가정주부들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는 또 하겠습니다.
네네. 네. 뭐 정말 한류 붐이라고 해서 엄청나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그 점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오랜 시간을 일본 공공방송 NHK에서 한국 아나운서와 한글 강좌를 담당해 오신 김유홍 선생님을 모시고 한글 강좌를 담당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점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이어서 랍치 문제에 대한 활동을 소개해드리는 랍치 문제 해설입니다. 이번 주에는 랍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외교 노력에 대해 특히 주요 8개국 정상회의 서미트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홋카이도 도야코 서미트에서는 랍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됐습니까?
이번 서미트에서는 각종 성과 문서에 랍치 문제가 명기됐습니다. 우선 홋카이도 도야코 서미트 정상 선언안에 다음과 같이 랍치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납치 문제 등 미 해결 현안 사항의 해결을 비롯한 2005년 9월 19일 공동 성명의 완전한 실시를 통해 조선 반도에 검증 가능한 비핵화 및 관련 6자회담 참가국 간의 장래적 관계 정상화 이르게 하는 6자회담 프로세스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지지를 표명한다. 이와 같이 정상선언에 납치 문제라는 단어가 명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후쿠다 총리가 발표한 의장 총괄 성명에도 다음과 같이 납치 문제가 명기됐습니다. 북조선에 대해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을 비롯한 안전보장 및 인권, 인도와 관련된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이번 서미트에 앞서 지난 7월 6일에는 일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납치 문제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명확하게 지지하는 미국의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두 나라 정상은 북조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험난하고 중대한 국면이 계속되겠지만 핵 문제와 납치 문제에 대해서 두 나라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으로 어떤 노력을 펼쳐왔습니까?
일본 정부는 주요 8개국 정상회의, 서미트를 비롯한 각종 국제회의와 정상회의, 두 나라 간 정상회담 등 모든 외교상의 기회를 활용해 납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각국의 이해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호소는 2003년 프랑스 에비앙 서미트 이후 매년 서미트의 의장 총괄 성명에 반드시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 북조선 핵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에서도 2005년 9월에 채택된 공동 성명에 납치 문제를 비롯한 현안사항의 해결을 그 기초로 해서 일조 관계 정상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6자회담의 목표 중 하나로 자리매김됐습니다. 지난 7월에 홋카이도 도야코 서미트 직후에 열린 제6차 6자회담에 관한 수석 대표회의에서도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를 비롯한 일조 관계를 진전시킬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후쿠다 총리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이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후쿠다 총리는 납치, 핵, 그리고 미사일과 같은 재반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해 일조 관계 정상화를 실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납치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납치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일본 정부의 노력은 국제사회의 확고한 이해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 북조선에 대해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와 즉시 귀국을 강력히 촉구해 갈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UN에 대한 협력 요청을 비롯한 일본 정부의 국제적인 노력에 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금주의 한 곡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그대와 영원히는 1965년에 상영된 카야마 유조 씨가 주연한 영화의 주제곡입니다. 이 곡은 영화배우이면서 작곡가로도 활약하고 있는 카야마 유조 씨가 직접 만든 노래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카야마 유조의 그대와 영원히. 실제 단파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으나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음악 연주를 부득이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야마 유조의 그대와 영원히를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육성을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자우편은 info@rachi.go.jp info@r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3-3592-2300 81-3-3592-2300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혹은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를 꼭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두 번 30분씩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2시부터는 단파 11,690kHz에서 새벽 2시부터는 단파 982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방송인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두 번 30분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1시 30분부터는 단파 11775kHz에서 새벽 1시부터는 단파 978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밤 10시 33분부터 단파 9585kHz에서도 본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은 일본어 방송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조선어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뵐게요.